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너를 붙들고 흔드는 이런 인생을 살지 말고 내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살아라. 이런 좋은 조언을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그게 다름이 아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너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참으로 영향을 끼치며 흔들며 살아가야 하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변화 가운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갈림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속화될 것인가,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나를 영향을 끼치는 이것에 내가 순종하며 따를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닮아가지 않으면 세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부르듯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참으로 현대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지난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몰라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행치 않아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신앙의 참 믿음의 여러 가지 교훈들의 말씀에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참으로 숙제요 어려움과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는 나에게 있어서 나의 가치관과 삶의 철학과 모든 윤리와 도덕,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 법에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합당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 백성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런 타이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천국 백성처럼 주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그리 이 삶이 중요한가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기 마지막에 불법을 행한 자들아, 참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고 많이 했긴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불법을 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하나님의 법칙이 아닌 이것을 하면서 열심히 했다고 하는 이런 것은 헛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실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표시는, 표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우리의 구원의 열매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의 삶보다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다의 삶, 나중의 삶, 이 BC와 AD가 있죠. Before Christ, Anno Dominus. 예수님 전과 예수님 만난 후에 나의 삶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을 창조하며 새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살던 나의 인생이 빛의 삶이 되고 죽음으로 향했던 나의 삶이 생명의 삶이 되며 참으로 더럽던 것에 익숙했던 나의 삶이 이제는 거룩한 것에 익숙한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별로 변화가 없다 하면요, 어딘가 병들어 있든지 마비되어 있든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참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율법에 묶여서 이걸 행함으로써의 모든 걸 해결하려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래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성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세상에서 참으로 우리가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 되는 것을 무엇으로 비교하는가, 빛과 소금으로 비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너무나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참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요, 도피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험하고 세상이 악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리는 깨끗한 주님의 백성인데 우리끼리 모여서 살아야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곳을 밝게 해야 되고, 썩어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기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임은요, 지금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꺼져가는 불길을 타오르게 하고 맛을 잃어가는 소금을 만나게 하는 이런 모임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빛난 거 자랑해봤자 소용없어요. 여기서 아무리 내가 얼마나 내가 대단한 소금인지, 나는 맛소금 아니야, 나는 그래도 히말라야에서 온 그런 소금이야, 아무 소용없어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은요, 이곳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필요한 곳은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란 곳입니다. 고기 중 연어가 있죠, 사우먼. 맛있게 드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이 알라스카에 가면요, 이 사우먼들이 이 민물에서 태어나서 이제 바닷가로 나갑니다. 나가서 한평생 잘 살다가 이제는 인생을 마무리하러 다시 민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알 낳고 죽습니다. 이 바다에서 강으로 이어지는 그곳에 가보면요, 연어들이 올라오는데 너무 멋있어요. 그냥 바닥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막 올라와요. 그런데 어떻게 민물에서 태어난 고기가 짠물에서 살다가 다시 민물로 돌아오는가 궁금치 않으세요? 다른 고기들, 민물고기를요, 바다에 넣어놓으면 죽습니다. 바닷고기를 민물에 넣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연어는요, 안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연어에게는요, 이 신장과 아가미, 특별한 신장과 아가미가 있어서요, 신장이 짠물에 들어가거나 민물에 들어갈 때에 이것을 참으로 이 처리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아가미로 거기에서 나온 분비물들을 다 제거하는 이 역할을 함으로써 연어는 짠물에서도 살고 또 민물에서도 산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들어가면서 어둡고 악한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그곳에 물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향을 끼치며 어두운 곳에 빛을,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 역할을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17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무슨 말씀입니까? 이 두 예수님의 기도, 이 중보 기도를 설명하자면요, 이제 세상에 살라 명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속화되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기를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아주 현실적이고 상황에 맞는 이런 설교를 말씀하셨어요. 농부들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어부들을 보고 사람 낚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굉장히 이 현장에 맞게, 현실에 맞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참 예수님이 사시던 그때의 사회는 너무나도 어둡고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썩어져가는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와 별 차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에 사는 청중들에게 소금이 되라 하십니다. 빛이 되라 하십니다. 이분들은요, 금방 와서 났어요. 아, 소금의 삶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 소금은 첫째로 썩은 것을 방지하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시잖아요. 냉장고 없을 때 사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냉장고가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없을 때는 어떻게 음식을 보존합니까? 소금으로 보존합니다. 절입니다. 절여갖고 썩지 않게 이렇게 방부제처럼 쓰는 이런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금이 없다는 것은요, 썩을 것을 방지할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사는 사회는 계속 썩어져가고 있을까요? 썩어져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냐하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요소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한국이 기독교인들이 25%를 하면서 한국이란 사회가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어두워지는 것일까요? 왜 썩어져만 가는 이런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는 것일까요? 25% 기독교인이라 하는데요, 소금과 같은 기독교인, 주님의 자녀들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찾아보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체가 70% 물이라고 합니다. 70% 물. 저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큰 위로받았는지 모릅니다. 전 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 뭐 다른 게 뚱뚱한 게 아니야. 물이 많아요. 그중에 3%가 소금 성분이라고 합니다. 이 3%의 소금 성분, 2.7에서 3%의 소금 성분이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하면요, 이게 몸에 병이 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를 건강을 유지해주는 이 소금 레벨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구의 물이 70%가 덮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다의 염분이 3%래요. 이 3%가 바다를 싱싱하게 만들어주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3%. 여러분, 소금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금다운 소금이 존재할 때에 그 주위는요 건강해지고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들이 그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처럼 사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소금 뭐 비슷한 이것이 아니라 소금이 돼야 돼요. 소금 같아 보이는 사람은 소용없는 사람입니다. 유럽의 90%가 기독교인이라고도 그러죠. 다들 물어보면, 종교 물어보면 자기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 보통 한 거의 90%가 자기 평생 교회 세 번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유아 세례 받을 때 가고, 결혼식 갈 때 가고, 죽어서 가고, 세 번 가는 아무 소용없는, 소금이라고 불리울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믿을 만한 사람,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을 가르쳐서 소금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나에게 너 참 소금 같은 사람이다, 소금 같은 자녀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넌 짝퉁이다, 소금처럼 보이는 그냥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소금처럼 살겠다고는 다짐하지만 우리 입술에서 거짓이 떠나지 않고 남을 이용하고 나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소금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진실된 사람이 돼야 돼요. 헌신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금은요, 썩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맛을 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소금입니다. 소금 없으면요, 아무리 맛있게 음식을 해도요, 맛이 안 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교회에 그 고등부를 맡아서 이제 지도하시는 집사님 내외분이요, 이분들이 건강 음식에 굉장히 집착된 분이셨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음식하면 소금을 안 쓴대요. 소금을 하나도 안 써. 집에 소금이 아예 없어요. 그 집에 가는 거 진짜 고역이었습니다. 뭐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준비해 주시는데 맛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몰래 그 집에서 초청받아 갈 때는 소금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뿌립니다. 알았어요. 뿌려 먹어요. 너무 맛이 없어요. 그럼 몸에 좋다. 몸에 아무리 좋아도 맛이 있어야지 먹지. 이거 맛도 없는 거. 그냥 채소도 소금이 안 들어가니까요. 그냥 뭐 이게 스팀해서 주는 그건데 맛이 없어요. 소금이 맛을 냅니다. 여러분, 소금 안 들어간 설렁탕 그게 뭡니까? 소금 안 들어간 김치, 그럼 배추라 부르죠. 소금 안 들어간 소금구이, 그럼 구이예요. 소금 안 들어간 짠지, 그럼 지라고 불러야죠. 그럼 짠맛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맛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맛없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죠. 사랑구실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맛이 갔다 그래요. 맛이 갔다. 믿는 자들은 맛이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맛을 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내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맛을 내야 되는데 그 맛이 어떤 맛입니까? 사랑의 맛이에요. 평화의 맛이에요. 충성의 맛이에요. 희생의 맛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한 이런 것들을 자꾸 맛내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기 원해요. 내가 나타나면 너무 기뻐해요. 왜? 맛이 나니까. 맛을 내기 위해선 소금이 녹아야 합니다. 녹아야 해요. 소금이 녹는다는 말은 내 자신이 죽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사셔야 참된 맛을 낼 수 있죠. 내가 나의 맛을 내기 시작하면 쓴맛밖에 안 납니다. 죄인이 낼 수 있는 맛이 뭐겠어요? 죄맛밖에 더 나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맛을 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죽고 소금은 녹아야 합니다. 녹는데 소리 없이 녹아야 돼요. 여러분 소리 내면서 녹는 소금 보셨어요? 이러면서 녹습니까? 조용히 소리 없이 녹아요. 그러면서 맛을 내며 썩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소금은요, 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갈증을 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짜게 먹으면 물이 계속 목이 마르죠? 예수님을 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나면 거기에 완전히 빠져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고 어디 가셨나 하면서 찾아갖고 검색해갖고 계속 예수님 곳인 것만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좀 너무 피곤하셔서 산에 가서 좀 쉬려고 그러면 산에 쫓아오고 바닷가에 가면 바닷가에 쫓아오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 쫓아갑니다. 왜? 예수님을 한번 맛보고 났더니요 거기에 갈증이 주님을 참 너무나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도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나타나면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영적 교만으로 가득 찬 이들은요 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깎아서 끌어내리는 이런 일을 잘하고 자기다 못한 사람은 무시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것 바리새인의 모습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느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참으로 예수님의 그 맛을 내며 더욱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마다 나를 더 알고 싶어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예수님이 멋진 예수님인가 아니면 별 볼일 없는 예수님인가 그걸 보며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너의 착한 행신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나움은 안 됩니다. 사나움이란요 동물을 두고 하는 얘기지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을 두고 저 사람 참 사나워 그런 건 동물 수준이란 말입니다. 우리는요 따뜻한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스러운 사람이 돼야 되고 나의 성품, 내가 태어난 거 뭐 이거 할 수 없어, 내 성깔 뭐 이런 거 난 뭐 젊어서부터 그랬고 뭐 난 그냥 빵 터지는데 아 우욱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문제인데 아 내가 그냥 한번 터지고 나면 난 뒤가 깨끗해. 자기만 깨끗하죠. 다이너마이트 터져도 그 뒤는 깨끗합니다. 그런데 부상당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소금 같은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갈증을 주는 사람, 갈등을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갈증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를 만나면 또 만나고 싶어하고 또 보고 싶어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화를 가져다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곳에 있기에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고 악한 것이 선해지고 세속된 것이 거룩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출신 존 게리라는 선교사님이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 뉴 헤브리지라는 섬에 1848년에 그곳에 파송돼서 거기에서 24년 동안 사역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그곳에 묻힌 그곳에 비석에 이런 비문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1848년 그가 도착했을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었지만 1872년 그가 떠날 때에는 불신자가 없었다. 그 한 분이 그곳에 존재함으로써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써 참으로 생명이 없던 곳에 생명이 생기고 어둠으로 가득한 그곳에 빛으로 가득한 그런 곳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만 제대로 한다 할지라도 나의 주인은요 천국으로 변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입니까?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기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참으로 너 잘했구나, 너 진짜 소금처럼 잘하다 왔구나 이런 칭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어두운 곳에 필요합니다. 우린요 세상을 향해 어둡다고 참 그런 평가는 잘합니다. 요즘 세상 너무나 험악해졌어. 뭐 동성애 이런 문제들이 뭐 합법화되고 세상이 너무나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야 참 이렇게 갖고 이게 세상이 언제까지가 너무나 우리는요 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잘하고 파악을 잘하고 참 세상에 대해서 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은 확실한데요. 우리 자신이 이 저 헨리 블랙더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어두운 곳이다. 세상은 세상이 할 일을 잘 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어두워져 가고 있다. 문제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크리스찬들이 빛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더욱더 어두워지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두우면요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곳에서는요 작은 불빛 하나라도 대단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불빛이 있는 곳에요 모든 생물 있는 것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모이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디 뭐 시골 같은데 깜깜한데 거기에다가 불 하나 켜놓으면요. 뭐들이 옵니까? 벌레들이 옵니다. 막 벌레들이요. 저기 뭐가 반짝반짝하니 저기 뭐가 있나 보다 하고 옵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기 시작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거기 뭐가 있나 하고 오기 시작합니다. 이 빛은 어떤 빛인가? 세상을 정죄하는 빛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 그대로를 나타내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빛을 바란다는 것 불가능하죠.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 빛이라 그랬는데 세상에서 계시지 않고 하늘에 승천하셨잖아요. 빛이 갔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빛의 이 소스가 두 가지가 있죠. 낮에는 해가 있고요 밤엔 달이 있습니다. 해는요 그 자체의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달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게 달이에요. 그런데 보름달 뜨면요 어두운 밤도 밝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발하는 그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뭐 빛을 발하는 뭐 우리 빛은 많죠. 크레딧 카드 빛도 있고 뭐 집 빛도 있고 그런 빛이 많은데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빛을 내가 받고 그 빛으로 밝게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빛을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왜? 나의 참된 모습이 나타나니까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많은 이런 범죄들이 밤에 일어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드러날까 봐 잘못된 것을 알아요. 근데 이걸 나타내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여러 가지 신들이 있어요. 물질의 신, 쾌유의 신, 권력의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이것이 노출될까봐 복음의 광채가 나타나면은 이것이 노출돼서 자기의 참된 모습이 나타날까봐 두려워서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도 우린 비춰야 합니다.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나의 모습 제대로 못 보잖아요. 여러분 자면서 거울 앞에 놓고 주무시는 분 계세요? 아마 알람 클럭으로 거울 앞에 놓고 딱 눈 떠서 내 모습 보면 확짝 일어나는 놀래서 저게 누군가 하고 그럴 수 있겠죠. 밤에 불 꺼놓고 자면요 나의 모습이 어떤지 모릅니다. 머리가 뭐 광주지처럼 한쪽으로 가고 얼굴에 뭐 침이 흐르고 그래도요 눈곱이 막 생겨도요 모릅니다. 몰라요. 언제 알게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들어가서 불을 켜거나 해가 나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빛이 나면 나의 참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채 가운데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참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주제 파악하여서 도저히 나의 모습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런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참된 모습이 더 나타나요. 형편없어요. 멀리서 볼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빛 대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참된 모습이 나타나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구나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빛을 우리가 받고 그 빛을 반사해서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0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께 가까이 오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와서 나의 모습을 제대로 발견하게 되면요, 절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에게 참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으로는 때려 죽여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항상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시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는 먼저 돌을 던지라고. 그때만 해도요, 양심이 그래도 있는 사람들이 거기 모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죄 없는 사람 던지라 그러면요, 서로 던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입니다. 정죄하는 일은요,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면 할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게 되면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비친 그 빛을요, 항상 켜고 다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요, 끄고 다니면 안 돼요. 그냥 가끔 교회 올 때만, 아, 교회 가니까 오늘 이 그냥 플래시처럼 그냥 켜야겠다. 교회 가서 괜히 내가 빛 안 나는 것처럼 보이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봐, 와, 교회 가니까 주일날 빛을 켰다가 월요일날 오늘부터는 끄고 다녀야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철도청에서 일하는 일꾼이요, 폭우 때문에 절단된 다리에 서서 등을 흔드는, 그래서 기차를 멈추는 이런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게을러서 등에 기름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가 기차가 다가오고 하니까 그날 빛을 전등을 흔들지 못해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날 기차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책임을 묻고자 그 사람이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당신은 사고 난 그 장소에 그 저녁에 있었습니까? 네. 그럼 기차가 올 때 등을 흔들었습니까? 네. 이 두 질문에 이는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나와서 친구에게 하는 말이, 어우, 큰일 날 뻔했다고. 등을 흔들려나는 묻는데 불이 지펴있냐는 묻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고. 불 꺼진 등을 흔들었던 거예요. 불이 없는 걸 흔들었던 거예요. 아무 소용없이 흔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냥 아무런 빛이 없는 그것을 아무리 흔들어봤자 효과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기 위해선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내가 소금으로서 살아가면서 맛을 내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의 관심사를 사게 됩니다. 저 사람 뭐 그리 행복할까? 뭐 그리 저렇게 참 기쁠까? 누가 물어볼 땐요, 여러분 대답할 준비하고 다니셔야 돼요. 그냥 성격이요, 참 이 아주 낭만적이라서, 태어날 때부터 난 낭만적인 사람이라서 이런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에게 물을 때 준비하고 다니다가요, 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밝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평안하고,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난 이 어려움에 지배받지 않고 under the circumstances, 이 상황에 아래 처한 사람이 아니라 above the circum, 상황 위에 처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죠. 왜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눌려 사는지 아세요? 상황 아래 있다 보니까요. 영어 말로 이 상황 아래라는 말을 under the circumstance, 그 아래 처하다 보니까 이 상황이 나를 누릅니다. 그 위에 올라서세요. 주님과 함께 승전가를 부르세요. 여러분, 세상은 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왜 세상은 맛을 잃어가고 썩어져가고 참으로 어두워져가고 악해져가는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소금이 소금통을 떠나지 않으면요, 아무 효과 없습니다. 여긴 지금 salt shaker이에요. 여기 소금통이에요. 소금이 이제 흘려져 나가서 우리가 사는 그곳에서 우리 할 역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와서 제가 여러분께 설교에 집중한 이 제목들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 많이 배우셨습니다. 이제는 좀 우리 삶에 배운 것 좀 우리가 써먹으면서 살아갑시다.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서 한번 살아봅시다.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차곡차곡 그냥 쌓아놓는 장작은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불을 지펴야 밝게 하고 불을 지펴야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타서 제가 될지라도 제가 될 때까지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크나큰 기쁨과 보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여 어두운 세상과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있음으로 하늘의 영광, 이 땅에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참으로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아는 것은 많은데 행하는 것이 부족하여서 때로는 우리 자신도 참으로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빛과 소금의 증인이 되는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